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28일 화요일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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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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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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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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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부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베드로 후서와 구약 여호수아기입니다.
2장.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도 거짓 선생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로 이끄는 이단적인 가르침을 몰래 가지고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값주고 사신 주님까지 부인하여 자기들이 받을 파멸을 앞당길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들의 부끄러운 생활 방식을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때문에 진리의 길이 손가락질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꾸며낸 이야기로 여러분이 가진 것을 속여 빼앗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그들을 벌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결코 헛된 위협의 말씀이 아닙니다. 파멸은 잠들지 않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으로 보내셔서 어두운 구렁텅이 속에 가두셨습니다. 그들은 심판 때까지 그곳에 갇혀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옛 세상을 아끼지 않으시고 그때에 살던 경건하지 못한 자들을 홍수로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러나 바르게 살라고 가르치던 노아와 그의 가족 일곱 사람은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벌하여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버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두 성읍을 잿더미로 만드셔서 앞으로 경건하지 못한 자들에게 닥칠 일의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무법자들의 방탕한 행동에 크게 시달림을 받던 의인 롯은 구해내셨습니다. 의인 롯의 영혼은 그들 가운데 살면서 날마다 보고 듣는 그들의 무법한 행동에 괴로워하였습니다. 이런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주님은 어떻게 하면 경건한 사람들은 실현에서 건져내시고 악한 사람들은 심판날까지 가두어 둘 수 있는지를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께서는 심판날에 그들을 반드시 벌하실 것입니다. 특히 죄에 물든 본성의 더러운 정욕을 쫓는 사람들과 주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자들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뻔뻔하고 교만하여 두려운 줄도 모르고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천사들에게 욕설을 퍼붓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그들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님 앞에서 그들을 헐뜯어 고발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본능에 따라 살다가 잡혀 죽으려고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헐뜯어 욕합니다. 그러다가 그들도 짐승들처럼 망하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대낮에 흥청거리며 먹고 마시는 것을 즐깁니다. 그들은 티와 흠투성이인 자들로 여러분과 같이 앉아 잔치 음식을 먹을 때에도 자신들의 방탕을 즐기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눈은 음탕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죄짓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불안정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들은 욕심을 채우는 데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은 저주받은 무리입니다. 그들은 곧은 길을 버리고 보솔의 아들 발람이 간 길을 따라갔습니다. 발람은 악한 일을 하고 받은 싹스를 사랑한 자입니다. 발람은 그가 지은 죄 때문에 나귀에게서 꾸중을 들었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이 사람의 목소리로 이 예언자에 미친 것을 막은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은 물이 나오지 않는 셈이며 폭풍에 밀려가는 안개입니다. 그들을 위해서는 깊은 어둠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터무니없이 큰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그릇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무리에서 이제 막 빠져나오려는 사람들을 유혹하여 육체의 음탕한 욕망에 빠져들게 합니다. 그들은 그 사람들에게 자유를 약속하지만 실은 자기들도 썩은 습관에 매여 있는 종들입니다. 정복을 당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그를 정복한 것의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 세상의 부패에서 빠져나왔던 사람들이 다시 그 부패에 말려들어 정복을 당하게 되면 그들은 결국 처음보다 더 나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들이 의롭게 되는 길을 배워 알고도 자기들에게 전해진 거룩한 계명에 등을 돌리는 것보다 차라리 그 길을 아예 몰랐던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속담들이 이런 사람들에게 꼭 들어맞습니다. 개는 자기가 토해놓은 것을 다시 먹는다. 돼지는 씻어놓아도 다시 흙탕에 뒹군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여호수아기 제14장.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유산을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우두머리들이 다음과 같이 분배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아홉 지파와 둘로 나눈 한 지파의 반쪽에게 땅을 유산으로 나누어 주었다. 모세가 이미 요단강 동쪽에서 두 지파와 둘로 나눈 한 지파 반쪽에게 땅을 유산으로 주었으나 레위 지파에게는 분깃을 주지 않았다. 요셉 지파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로 갈리었다. 레위 지파에게는 거주할 여러 상업과 그들의 가축과 가축을 기를 목장 외에는 분깃을 주지 않았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 땅을 나누었다.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다가왔을 때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주님께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40살이 되었을 때 주님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나는 돌아와서 내가 확신하는 바를 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나의 형제들은 백성을 낙심시켰지만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날 내가 주 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너의 발로 밟은 땅이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하고 맹세하였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 일을 말씀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며 45해를 지내는 동안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85살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와 같이 나는 오늘도 여전히 건강하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힘이 넘쳐서 전쟁하러 나가는 데나 출입하는 데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안악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유산으로 그에게 주었다. 그래서 헤브론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유산에 대어 오늘날까지 이른다. 그것은 그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기 때문이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는데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다. 드디어 그 땅에 평화가 깃들었다. 요한복음은 다음과 같은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태초에 계신 말씀, 곧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요한은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강좌는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확신을 여러분에게 심어줄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7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많은 제자가 예수의 곁을 떠났다. 그들은 그 뒤로 예수를 따르지 않았다. 예수께서 열두 사도에게 물으셨다. 설마 너희도 떠나려는 것은 아니겠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여, 당신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우리는 선생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임을 믿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 열두를 뽑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은 악마다. 이것은 가리옷 사람 시몬의 아들인 유다를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그는 열두 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었으나 나중에 예수를 배반할 사람이었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사오니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어쩌면 이 뒷부분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많은 사람들을 보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육신의 형통을 선전하면 기뻐하고 찬송하지만 정작 생명과 영생의 진리를 선포하면 어렵다고 불평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과연 이 역사가 접혀지는 마지막에 이 남은 제자들처럼 그야말로 소수의 사람만이 남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과 우려를 가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또 마지막에는 가룟 유다처럼 부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절망으로 가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는 66절을 중심으로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때부터라는 시점이 과연 어느 때일까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라는 60절의 부정적인 판단이 확대되면서부터가 아니겠는가? 이해됩니다.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말이 더 쉽게 확산되는 이유는 사람들의 죄성이 더 강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 오늘날 진리를 증거하고 가르치면 사람이 많이 모일 것 같은데 이런 본문과 같은 과거의 모습은 오늘도 그대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죄의 사람들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본문 내용처럼 주님을 떠나는 것은 비극 중의 비극입니다.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라는 기록입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남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영생과는 관련을 잃어버리는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라는 비극을 보기 때문입니다. 최종적인 비극은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66절 하반절인데 그리스도와 생명이 단절된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에 귀중한 교훈을 주신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마태복음 18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죠.
우리 사랑의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것은 모든 사람의 구원입니다. 결코 한 사람이라도 이뤄짐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럼에도 오늘 인간관계 때문에 우리 주 예수도와의 동행을 접어버리는 사람들이 많고 세상 때문에 또 어떤 것 때문에 함께 삶을 나누던 생명의 주님과의 동행을 끝내버리는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옳은 길로 다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무이고 상급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67절에서 69절을 말씀을 중심으로 떠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67절입니다. 이들에게도 너희도 가려느냐 하시는 주님의 참담한 마음을 이해할 만합니다. 결국 죄성을 가진 사람은 자신에게 더 이상의 유익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면 떠날 수도 있음을 배우는데 이들은 더 이상 기적의 떡을 먹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떠났지만 영생에 관한 유익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끝날 수 없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주님 곁에 남을 수 있었을 겁니다. 이런 심정을 어느 정도 헤아렸는지 모르지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68절에 이 대답 역시 자신이 했다기보다는 주님께서 그의 바른 신앙 고백을 들으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하셨지만 복음을 위해 안타까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위로와 격려를 주셨다고 보여집니다. 최소 장정만 5천명이 모였다가 12명, 그것도 한 사람은 쭉정이라는 사실을 아셨지만 최소한 11명의 제자들이 남아있는 것에서도 다음 주님의 반응을 보면 기뻐하심을 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이유는 죄로 인한 죽음의 절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대속의 은총으로 해결받고 영생을 누리는 것이라면 이러한 출처가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약속되기 때문에 세상의 다른 곳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68절에 고백과 삶이 되어야 합니다. 늘 얘기하는 것이지만 이 세상의 어려움에 도움을 받는 것은 적어도 예수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부차적인 문제이지 목적은 아닙니다. 진리와 영생이 분명하다면 그것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나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를 연이어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69절이죠. 이 말씀의 배열도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세상적인 이치는 알고 믿습니다. 이것이 땅에서 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눈 바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나 말씀은 깨달음이 없을지라도 순종하고 나면 깨닫게 된다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란 100%의 신뢰가 전제되어야 하고 그래서 신앙이라는 표현보다는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꾸로 말하면 믿음이라는 퍼센트는 당연히 100%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성을 바르게 인정하는 사람들이 바른 믿음의 사람이고 이 역사의 마지막까지 영생의 사람으로 남을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는 70절에서 71절 말씀 중심으로 예수를 팔 사람입니다. 마지막 이 두 절은 열한 제자들과 가룟 유다의 선택과 역할에 대한 예수도의 직접적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70절 상반절인데 무엇보다도 이 말씀은 베드로의 주여 영생의 말씀에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하는 68절 69절의 고백에 대한 답변이라는 데 의미를 둬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 주님께서는 신앙적으로 확실한 고백 뒤에 이런 경계를 주고 계심을 보는데 앞에서 언급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의 신앙 고백 후에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구속의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는 말씀을 거절하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중간에 다소 심한 표현을 쓰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사건 후 겟세만의 기도 후에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 것은 저들의 교만을 경고하시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았다면 신령한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항상 있어야 하는 의무감과 역할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기 덧붙여지는 말씀 역시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70절 하반절에 택하심이 다가 아니라 택하심을 받은 중에도 안타까운 대상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예수께서 이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라고 직접적으로 지적하지 않으시고 다만 너희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심으로써 오히려 이것으로 모든 제자들의 경각심을 가지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 경계되는 교훈은 택함 받았음에도 예수님을 파는 역할로 끝내버리는 가룟 유다를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경계입니다. 물론 영생의 삶을 사는 경건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믿음이 단순히 이 세상 일들의 형통이라고 여기며 사는 사람들은 오늘날도 예수도의 이름을 너무나 쉽게 팔고 있다는 안타까움입니다. 예수도의 이름이나 팔다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가룟 유다를 탓할 바 아닙니다. 어쨌거나 벳세다의 아름다운 기적의 떡으로 시작된 주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안타까운 평가로 마무리됨을 보면서 사람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그것을 주신 의도대로 사용되지 못하면 결국 은혜되지 못하고 생명되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귀도인으로 주님의 귀한 교훈을 듣고 받았지만 자신의 물질적이든 명예적이든 이권이 사라지면 주님을 떠나는 얕은 신앙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이유가 분명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오로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라는 이 세상의 시간과 공간 속에 어떤 형편을 당하든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라는 고백과 감사로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믿음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영생을 가진 사람이 분명합니다. 영생의 말씀과 성령과 함께 삶으로 예수도의 택함 받은 감사가 겸손과 인내로 믿음의 삶을 살면서 예수도의 이름을 파는 수치가 아니라 천국 백성다운 삶을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과 우리의 주위에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to me. God loves me so. God loves me so. God loves me so. He's so good to me. God answers prayer. God answers prayer. God answers prayer. He's so good to me. God is so good to me.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to me. So good to me. God is so good to me.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to me. So good to me.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억압하여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는다. 우리가 진리 안에 가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바울은 아들처럼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기서 바울이 말한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가 이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해야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대로 우리 자신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느님 앞에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경을 바르게 활용하기 위한 올바른 분류법을 공부하겠습니다. 성경은 66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큰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 구약과 신약이라고 부릅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에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기록했고 신약은 그리스도의 생애와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대해주시는지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하는 방법 등을 깨닫기 위해서는 신약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예수님의 구약을 크게 세 구분으로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모세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약을 율법, 유대인의 역사, 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다섯 가지로 구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신약은 사복음서, 초대교회의 역사, 바울서신, 일반서신, 그리고 예언서 이렇게 신약도 구분해서 연구하려고 합니다. 먼저 구약에 어떤 책들이 있는지부터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의 처음 다섯 권은 율법책입니다. 이를 모세오경이라고도 부릅니다. 히브리어로는 모세율법을 토라라고 합니다. 이 다섯 권은 모세가 쓴 것이며 인간의 시초와 그들이 살았던 초기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야기, 인간의 타락, 노아 홍수, 그리고 족장시대의 일들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처음 다섯 권 모세 오경은 창조 때부터 모세가 율법을 받았을 때까지를 알려줍니다. 그 시대에는 성문화된 하나님의 법이 없었습니다. 각 종족별로 족장들이 자기 종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가리켜 족장시대라고 합니다. 거국적인 예배 제도는 모세가 율법을 받은 후에 실행되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구출된 사실과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던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도 그들의 방랑생활의 역사와 율법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그 당시부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을 주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모세시대라고 합니다. 모세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적용된 것입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끝을 맞게 됩니다. 그 다음 구약의 12권은 유대민족의 역사를 기록했기 때문에 역사책이라고도 합니다. 이 책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유대한 민족이 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어떤 죄를 범함으로써 포로가 되어 먼 나라로 잡혀가게 되었는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일부가 고국으로 다시 돌아온 역사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2권의 책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역대상, 역대하입니다. 이 책들 가운데는 저자가 알려지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 다섯 권은 시가서라고 부릅니다. 이 다섯 권의 시가서는 일반적으로 헌신과 훈계의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시는 번역할 때 운율이 사라져서 시 같은 느낌을 주지 않지만 성경 가운데 가장 애독하는 책들에 속합니다. 이 다섯 권의 시가집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입니다. 이 가운데 특히 시편 23편은 이 세상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시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잠언은 솔로몬이 쓴 지혜의 책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솔로몬 왕의 훈계보다 더 훌륭한 지혜의 말을 찾지 못합니다. 욥기는 한 부유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자기가 가진 모든 재물과 자식을 잃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신실함으로써 갑절이 넘는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선지서가 있습니다. 이 선지서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분류합니다. 대선지서는 소선지서보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대선지서로 이렇게 분류합니다. 예레미야가 기록한 예레미야 예가를 제외한 모든 선지서들은 그 내용을 예언한 선지자들의 이름을 그 책의 표제로 하고 있습니다. 대선지서로 구분하는 다섯 권의 책은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 예가, 에스겔, 다니엘서입니다. 그리고 소선지서로 구분하는 책들은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서입니다. 이 가운데 이사야서는 다른 어떤 선지서보다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많기 때문에 메시아적 예언서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는 예언 외에도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생활을 하던 때 일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 다른 여러 선지서들도 유대와 그 이웃나라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말라기서는 구약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예언서입니다. 이번에는 신약에 나오는 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의 처음 네 권은 저자들의 이름을 따서 표제를 붙였습니다. 이것을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이란 좋은 소식 혹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이 책들은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의 생애와 교훈을 기록한 이 책들은 각기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기도 하였고 어떤 사건은 한 복음서에만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이 복음서는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충실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모세시대는 끝나고 세상 종말까지 지속될 그리스도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역사책입니다. 이 책에는 그리스도 교회의 설립 과정과 사도들의 전도활동, 초대교회의 역사 등이 쓰여 있습니다. 이것을 또 개종의 책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많은 사람들의 예를 보여주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21권의 책들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법을 교훈하는 서간집입니다. 그 가운데 더러는 개인에게, 더러는 여러 회중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처음 13권은 바울이 썼습니다. 그 13권은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입니다. 그 다음 8권의 서신은 일반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서신들은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유다서입니다. 이 모든 책들은 히브리서를 제외하고는 그 내용을 기록한 저자의 이름을 표제로 붙였습니다. 히브리서는 그 저자가 바울 아니면 아볼로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 정확히 누가 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이것은 요한이 기록한 예언서로 앞으로 속히 될 일을 기록한 책입니다. 많은 부분이 상징적인 언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 책은 매우 고귀한 책이며 우리가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이상으로 우리가 성경을 구분해 보았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모두 귀중하지만 신약은 구약보다 우리와 더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반면에 구약의 율법은 그리스도 이전 사람들에게 적용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서 이제는 구약이 필요 없다거나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신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구약이 우리를 위해 기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15장 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유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연구해야 하는 이유는 구약이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그 당시 사람들이 고대하고 있던 메시아가 인자로 온 바로 자신이며 성경이 자신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구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에서 두 가지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했다는 것과 그 성경이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언급한 성경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5장, 그 당시의 유일한 성경은 구약이었습니다. 그 구약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보여주었습니다. 때로는 시편에서, 잠언에서, 그리고 예언서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 전체가 예수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 후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도자 빌립이 그에게 다가가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던 이사야서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그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당시 내시가 구약의 어떤 부분을 읽었더라도 상관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전체가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자기가 있는 성경 말씀이 무슨 뜻인지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빌립이 성경의 그 부분부터 시작해서 예수에 관해 내시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을 이해하려면 구약을 연구해야 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저희를 굽어 살피시고 저희가 항상 주님만 바라보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